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성탄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무거운 주제에 이어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정해놓고 고민을 했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닌가? 제목을 바꿀까? 내용을 바꿀까? 수정할까? 아니면 다른 설교를 준비할까? 뭐 이런 막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했더니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더라고요. 회개. 그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진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죽음 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현재 필요한 것이 뭘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성 봉사하는 거요? 또 더 많은 열정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요?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진짜 중요한 거, 더 많은 충성 봉사하고 더 열정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회개더라고요. 회개. 저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덜컥 겁이 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가 확실한가? 진지해지더라고요. 참 진지해졌어요. 우린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림절기는 초림의 예수의 자리에 서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이죠. 대림절기.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가? 만약 준비하지 않았다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주님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고 오히려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분이 계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굳이 주님 안 오셔도 주님 오시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편안하고 이대로 행복하고 이대로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이대로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굳이 주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신다 했을 때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 오셔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당황스러워요. 아니 오히려 주님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기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이 준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났어요. 침묵의 시간.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세례요한이 그 외치는 그 외침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외치는데 오늘 1절과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필 유대 광야일까? 이왕이면 첫 번째 그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선포를 한다면 정말 대도시인 예루살렘 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왁자지껄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시장 어떤 한바닥에서 외쳐야 의미 있지 않겠어요? 보다 더 효과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데 이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데 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을까? 이거예요. 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을까? 제가 찾은 대답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듯 싶었어요. 회개는 나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회개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내용이 회개란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시끄럽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진실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라 외치죠. 회개하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대개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금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으로 들려요. 내가 어릴 적에 누구에게 뭐 거짓말을 했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고 누구의 도둑질을 했고 누구를 때렸고 내가 과거에 예전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회개하라는 이 명령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만큼 약하고 우리는 그만큼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회개는 옛날에 지었던 옛날에 어릴 적에 지었던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정말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오신다. 뭐예요?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급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거워질 거예요. 아, 뭘 또 회개하라고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로 주 오심을 주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것만이 진짜 지혜 있는 성도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돼 있어요. 그냥 단지 회개하라 그거 끝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단지 회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회개의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뭐냐? 입술에만 그치지 않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까지도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단지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양정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한번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히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일이 중요해요. 속히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반드시 두 가지를 성찰해야 된다. 두 가지를 성찰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난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가. 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린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유혹에 약하고 죄에 약해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우린 죄로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잘 몰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늘 있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언제나 늘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대단히 임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히 잃어버린 자신을 찾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임박한 상황. 마치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내려치면 그 뿌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찍혀서 그 나무는 불에 살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문제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분명히 구원자이시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일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 문제 없이 주님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때야 어느 때나 아무 문제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짊어지는 일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신의 그 몫을 성실하게 짊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철저히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도래를 맞이할 준비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직무였어요. 몫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그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막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여듭니다. 다들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막 자복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야,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이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다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업적을 과시하면서 우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자신의 사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에 나는 철저히 종입니다. 철저히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인기에 연연해서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 위대한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 어떤 몫을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혹 자신의 몫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 몫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게 아니라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일들을 귀하게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알고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자만이 어떤 힘든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성도들 없기 바라고, 그 몫을,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성도들 없길 바라고, 그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부분도 등장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죠? 괜히 이 세례를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옛사람, 내 과거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목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가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회개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편안하지.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게 문제야, 문제. 내가 살아서 문제야. 해봤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런 얘기. 집안에 내가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 가정에 내가 이 집안 구석에 그냥 내가 죽어야 말이 없지. 내가 죽어야 그냥 문제가 없지 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 모순이 숨겨 있어요. 모순이 뭐냐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죽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모순. 그렇죠? 그런데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앞으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죽음을 선언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이제 다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주 오심을 통하여 이것을 확정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일이에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추수하는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뭘 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었대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또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채 엉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도 굳이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능력과 신분 면에 있어서도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종과 같은 존재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다. 자기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도리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숙한 신앙인의 겸손한 고백을 우린 들어보게 됩니다.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일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신의 자리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이는 주님 오실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는,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 이번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그래서 이번 대림절이 우리의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새 시대, 회복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 오심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힘이 다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주 앞에 오.
수 있지 않으로
나의 수 있지 않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그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매우 귀하고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그 귀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탄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절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과 세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기 전에 그의 오심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뉘우치는 생각이나 언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 맺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수반해야 합니다.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회개를 통해 주 오심의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의 복음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속히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회개를 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가족 중에 암으로 절망적인 소식으로 지금 이 시간 광야와 같이 홀로 덩그러니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로이 서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 한국 교회와 양적교회 나갈 비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